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25년 만에 이루어진 프란시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천주교의 15 미사를 방송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5 미사나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기간 중에 보여주는 그분의 파격적인 행보와 일화들입니다. 가장 작은 차를 타겠다고 하신 것과 즉흥적인 방문, 또 검소한 음식을 드시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KTX를 타는 등 소탈한 모습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원래 예수의 소속의 수도자이며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회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톨릭의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입니다. 예수회를 발전시킨 신부들은 일반 신자들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애썼습니다. 18세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국경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미션에 나오는 신부들과 수도자들이 다 모두 예수의 소속 신부들과 수도자들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22살에 예수회에 입회해서 25살에 정식으로 예수회 수도사가 되었고 37살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수의 소속 신부로서 이러한 서원을 지키려 노력해왔기 때문에 검소하고 겸손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서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청빈의 서원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단순 소박 가난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결의 서원인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이루는 인격적인 완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내포하는 서원입니다. 셋째로 순명의 서원입니다. 순명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란 자기 고집,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먼저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감격을 느끼면서 자기를 깊은 바닷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순명을 서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계획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요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요나가 왕의 자문관이라고 하는 전반기의 삶을 매듭 짓고 하프타임을 가진 후에 새로운 부르심에 따라 니느웨로 가는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나눌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리셨던 명령을 또다시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반항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회심의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역자로 만드시고 중생의 체험을 가진 준비된 선교사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제 갈 길을 향해 무한 질주하다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에게 새로 주신 사명은 1장에 주셨던 사명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1장에 나오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추가되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이란 단어하고 선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내가 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인 아노키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강조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인데요. 요나가 할 일은 오직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즉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자신의 편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명한 바에서 명한 바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 하케리아는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케리그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케리그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선교자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의 복음 선포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되는 요나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전하는 내용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곧 망한다는 심판의 선언이었지만,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가 8.15 해방 69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지만 일본에게는 무조건 항복과 패망의 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소식과 종전 소식과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이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시에 해방의 선포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에 해당하는 와이아콤 요나 키데바르 예호와에서 이 와이아콤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뜻이 그래서 일어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요나가 말씀을 받을 때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와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에서 그래서의 인생으로, 거부하던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의는 실현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름다운 본보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례를 대표적인 한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사책에는 왕조의 역사와 정치 사회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적은 왕들의 이름이나 권력의 이동 같은 관점에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 역사의 단계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디베리오 황제 시대였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역사 교과서에는 티베리우스로 나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역의 실세 실권자였습니다. 총독이었으니까요. 또 그 지역의 통치는 분봉왕 헤롯왕과 헤롯 가문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 권력과는 거리가 먼 또 종교적으로 직책과 지위도 받지 못한 이름 없는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결과를 다 알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첫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종의 길을 나섰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와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도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백성들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겸손히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제국을 통일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일으킨 대단한 정치가였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생의 믿음을 시로 찬송으로 표현한 그 재능을 가진 시인이자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다양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자를 선정하여 기름 부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사무엘의 초청을 받은 이새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다윗은 데려가지 않았고 남아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7명만 데리고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집에서도 다윗은 궂은 일만 맡았지만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실은 전쟁에 참가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물품과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이렇게 순종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덩치가 큰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7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을 왕따시킬 수가 있습니까? 좋은 기회가 나니까 형들하고 아버지는 우르르 몰려가고 막내만 쏙 빼놓고 힘들 일만 시킨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막내 너는 양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할 때 정말 나만 시키는 거죠? 후회 안 하죠? 하면서 그 양떼들을 모두 시장에 대다 팔고 나는 그 돈 싸들고 가출할 거예요. 사춘기 어린 다윗은 부모에게도 억울한 순간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왕으로서 중요한 전투나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라 하면 나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그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소원은 그렇게 많은 시편과 찬양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건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주면서도 더 욕심부리지 않고 순종을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되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몸에 배웠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는 큰 일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순종의 예보다도 가장 고귀한 순종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배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는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지금 한창 흥겨운 결혼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가서 그 필요를 아뢰니다. 문제를 보았을 때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는 데서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대충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객과 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과 연회장은 그 품질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었던 연회장과 하객들은 품질 좋은 포도주를 한번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 뿐이지만 그날 주님께 쓰임받아서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날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 눈으로 목도하면서 순종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을 가지고 한 평생 기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날 밤 내가 물을 떠다 준 사람이라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또 초대의 교회가 생겼을 때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1991년 여름에 서울의 한 교회가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단기 방문,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모두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몇 사람 있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적 구성이 다양했습니다. 열흘간의 방문과 봉사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날 현지의 한국 대사님께서 관저로 일행을 초청해서 환송 만찬을 할 때 대사님 사모님이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일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은 교회도 없고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 국민이 무신론 국가인데 선교사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식사를 마친 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여행에 참석했던 젊은 목사님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결심을 말하고 함께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가정도 친구의 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두 가정이 만나서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기로 단순하게 결단하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일어나서 기독교가 없었던 복음의 최전방, 개척 선교지인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젊은 날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20여 년이 더 지난 오늘날, 성경이 없던 그 나라에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때 헌신했던 그 젊은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7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져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많은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에게 직업과 전공을 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단순함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단순하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진정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순종함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일어나게 해주고 주님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쁘게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